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주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다루었는데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는 결혼관계 속에서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도 기쁨과 사랑 가운데 하는 그런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대표의 위치를 주었고 남편에게 판단할 결정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돕고 보조하는 그런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관계에서 아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와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5절부터 33절까지 다소 긴 구절을 한 번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아내들이여 그렇게 22절부터 아내들이여 그렇게 말을 하고 24절까지 아내에 관해서 권면을 아내들에게 주었는데요. 25절에서는 남편들아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남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남편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불신자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러한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믿는 남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위치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남편의 해야 될 일, 남편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3절에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무려 세 번이나 남편들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들을 향해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혹 무뚝뚝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위협적인 막 그러한 남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남편들이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조금만 이래도 화를 내고 역정을 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앉아서 이것저것 그냥 아내를 시키기만 잘하는 막 그러한 남편들인데요. 그러한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어쨌든지 간에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노예처럼 대우받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여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어찌하든지 간에 무뚝뚝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또 자기중심적인 뭐 그러한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아내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남편은요 절대로 그러한 남편이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군림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그렇게 지정해 준 것은 역할에 있어서 머리이지 그 아내의 머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억압하고 노예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군림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행세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아내를. 두 번째로는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랑하는 방법에 가는 것이고요. 2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각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차원에서 사랑해야 된다.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숭고하고도 높은 사랑입니까? 이거는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이라.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거 헬라어 단어 사랑하시고, 이거 아가파오인데요.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언제나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은 없습니다. 헬라어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단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적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가장 높고도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들에게 주는 이 권면은요, 불신자 남편들은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믿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25절에 자신을 주심같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랬는데, 자신을 주심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humiliation, 비하, 낮아짐. 그리스도의 비하. 이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소율이 문답 27문의 그 답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하는 그분의 탄생에서와 미천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 나심에서 이생의 비참함들을 당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매장되심에서 그리고 잠시 동안 지속적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것도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신 것. 그리고 이 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비참함과 고난과 또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경우가 드물게 있고요.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경우는 그리스도에게밖에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믿는 분들 가운데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갔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칭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성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즉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화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상태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냐면은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 티도 없는 교회, 완벽한 온전한 교회로 그 자신 앞에 세우고자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뽑는 데 있어서 바사 제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일단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처녀들을 어느 정도 몸 단장을 시켰냐면 1년 동안 시켰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6달은 몰약기름을 써가지고 단장을 했고요, 나머지 6달은 향품과 또 다른 물품을 써가지고 몸을 정결케 그렇게 하였는데, 1년 동안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그렇게 몸 단장을 시킨 것은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정결하고도 온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교회에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 만나볼 것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성화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원함이지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지요. 성화의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또 교회를 송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남편들도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였는데 여러분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이지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것도 희생이 없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남편이 여기 있다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바이고 이것이 성경이 명하는 바입니다. 아내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사도는 남편들에게 와가지고는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구하고도 숭고한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이 만약에 사랑한다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저 그냥 억압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온갖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군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과 처지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왜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답이 뭐냐면은 왜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 답은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28절부터 33절까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신비한 연합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제 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자기 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연합의 그런 교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자기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20, 30절에도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여기 31절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연합에 관한 그런 교리가 잘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결혼에서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요. 남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요. 결혼하게 되면 곧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저 부모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에 부모를 떠납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고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헤어지는 것이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결혼 후에 간음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한가 하면요,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된 것을 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합된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빼낼 수 있어요? 빼내가지고 손은 손대로 활동하고 제 몸은 나머지 몸은 몸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기형이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즉시 이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간음 외에는, 간음은 왜 그게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냐면은 간음하는 즉시로 이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면은요, 그 즉시로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간음하는 경우에는 이 이혼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간음한 경우에는 무조건 이혼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런 케이스를 만나면은 즉시 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완벽한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은 자기 아내를 반드시 사랑해야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끔찍이 자기 몸을 위합니까? 그와 같이 남편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연합 있지 않습니까? 긴밀한 연합은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주 긴밀하게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은 그 즉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중생하게 되면은 그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연합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두 개의 그 연합의 유사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비밀이라, 미스테리라 하면은 보통은 알 수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이 비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그러한 비밀이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미스테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미스테리가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계시를 인해서, 계시로 인해가지고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했을 때 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주 신비스럽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신비스럽게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처럼 사랑합니까? 그것은요,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져 있으면 자기 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잘 가꿉니까? 몸이 허약해질까봐 얼마나 잘 먹습니까? 몸이 조금만 피곤할 것 같으면 휴식을 취하고 즉시로 가서 비타민C 들어있는 뭘 먹는다든지 보약을 먹는다든지 또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즉시 병원에 가가지고 미리 치료한다든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몸을 얼마나 순간순간 잘 돌보고 적절하게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은 항상 자기 몸에 있어요. 어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지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자기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러분 양육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주고 그러한 것이죠. 보호한다는 것은 뭐 보살펴준다 그러한 것인데 사람이 자기 몸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유가 어딨냐면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 자기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내가 연합되어 가지고 이제 자기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와 같이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고 양육하고 하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너무너무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아내가 이제 자기 몸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로 신경을 쓰고 아무튼 세밀하게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자기 몸을 보살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데 왜 그러한가? 그것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불신자 남편들은 이러한 면에서 이런 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교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연합의 교리를 모르니까 자기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남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는 이론을, 교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보다 얼마나 큰 특권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장악한 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들이 왜 결혼하는가 보면은 그저 젊은 시절에 서로 간의 감정이 맞아가지고 좋아지게 됐어요. 호의감이 생긴 거죠. 그게 자꾸 만나다 보면은 이제 좋아지게 되고 이제 그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사랑이 무슨 아가페적인 그런 차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에로스라든지 뭐 필레오 같은 이런 차원의 육체적인 사랑이나 또는 좋아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까지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좋아져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심하고 감정은 이렇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기도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금방 식상해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요. 한 3, 4일만 보게 되면은 그 경치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벅차게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벅차올라가지고 그 광경을 봤는데 한 3일 정도 똑같은 광경을 보면은요, 감정이 그냥 시큰둥하지요. 그렇게 감정은 기복이 심합니다. 젊었을 때 감정이 불타올라가지고 결혼을 할 때는 정말 평생 아내를 위해서 다 몸을 바칠 것 같아도요.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곧바로 감정이 식습니다. 감정이 식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왜 불신자들의 결혼 생활이 자주 쉽게 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결혼이 무엇인지 연합관계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나눌 수 없고 이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리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감정이 그냥 요동치더라도 그것을 꾹 참고 말씀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죠. 그러나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식어버리면은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려고 하지요. 기질이 잘 맞지 않는다. 결혼해보니까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재워가지고 서로 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참 거기에 비해서 믿는 남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를 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요. 사랑해야만 되지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반드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남편들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 속에는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일일이 다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한다. 뭐 그런 것도 이 사랑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내를 무시하지요.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요. 한 사람 생각과 한 사람 의견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 생각이 일치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막 그러한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남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남편이 있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남편들은요, 아내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자유롭게 영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무엇에 관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딱 끊어져 있으면요, 이거 남편이 아내를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의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 뭐 집안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주 일이고 아내는 가사 일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내가 무슨 직장생활이나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에서 아내는 가사 일을 하고 남편은 밖에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가사 일 모두를 벅차게 할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죠. 또 아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화를 잘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 내거나 또 아내를 향해서 인내심이 부족한 그러한 남편들이 있는데요. 그런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아내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와 같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그런 사랑의 차원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신비한 연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결혼 생활이 이 33절과 같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지요.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요.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은 무수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잠시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그게 60, 70, 80까지 갈 수가 없죠. 그 긴 세월 동안 그 감정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년에 가가지고는 서로 간에 더 이상 꼴보기도 싫다고 그런 말까지도 아주 뭐 공격력하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에 관한 답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고 특별히 결혼 생활에 대한 답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대표자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으로, 또 아내가 남편 자신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 여러분, 얼마나 이게 조화로운 그러한 단어입니까?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사랑한다면 그 가정처럼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불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무시하는 일이라든지 무례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성경대로 하면은 그 결혼과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정말 조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의 이 권면을 따라서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된 자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 얼마나 이 바울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 왔는지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와 같이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든 믿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